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귀한 날 복된 날 허락하시고 종려주일 고난주일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목요일 새벽에 우리 교회 김장훈 목사님께서 새벽 설교를 하면서 이런 짧은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목사가 되기 싫어서 캐나다 이민을 알선해주는 회사에 근무하다가 자기도 캐나다 이민을 가야겠다 생각하고 1년 동안 열심히 준비를 했답니다. 그때가 김 목사님이 29살 때였는데 근데 1년간 준비하고 계획한 그 캐나다 이민 계획이 한순간에 어그러졌고 그 충격에 그는 약 3, 4개월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멍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을 해도 그것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하루아침에 그 계획이 무산되는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실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몇 달을 멍하게 지내는 그런 경우도 있죠. 우리 인생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도여행 시작에서 마가 요한의 문제로 말미암아 잠깐 바나바와 의견 다툼이 있었지만 그들은 서로 격려하며 헤어졌고 각자의 전도를 출발합니다. 이렇게 바나바와 헤어져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한 바울은 자신이 1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코스를 역으로 올라가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돌보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는 자신의 고향인 길리기아의 지역 다소를 통과해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디아의 안디옥을 거쳐 올라가지요. 지도 볼까요? 보시면 제일 오른쪽에 빨간 표시가 지금 이제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코스인데 저 오른쪽에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길리기아, 다소 바울이 자기 고향을 거치죠. 그 다음에 더베로 올라갑니다. 저 더베는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코스였죠. 그 더베를 거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의 안디옥까지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자기가 왔던 코스, 1차 여행 코스를 역으로 지금 올라가면서 교인들을 돌보고 또 이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는데 그런데 저 도중에 바울이 루스드라 저곳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을 만납니다. 누구냐면 디모데를 만나죠.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저 루스드라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가 바울의 2차 전도여행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이제 계속 아시아 지역, 지금의 성경의 아시아 지역이란 말은 지금의 터키의 서부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길 원했는데 근데 6절 보니까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어요. 그래서 바울 일행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거쳐 무시아까지 올라갑니다. 저 지도를 보시면 저 아시아라고 되어 있는데 가운데 부르기아 잘 여러분 혹시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부르기아라고 있고 오른쪽에 갈라디아가 있습니다. 그 제일 밑에 부분을 이렇게 이제 거쳐서 무시아라고 하는 곳까지 올라가죠. 지금 터키 지도의 제일 왼쪽 북쪽에 보면 무시아라는 곳에 올라가서 저기에서 무시아에서 비두니아 오른쪽에 터키 제일 북쪽이죠. 비두니아로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 7절 보면 예수의 영이 또 허락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올라가지 못하고 저 드로아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아마도 바울과 그 일행은 이때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왜 성령께서 계속해서 길을 막으시는지 처음에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유럽의 관문인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 북쪽입니다. 마게도냐로 인도하셨어요. 근데 사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준비할 때에는 바울의 마음에 유럽은 없었습니다. 처음에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의 목적을 양육여행으로 잡았어요. 즉 아시아에서 1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받아들인 제자들을 돌보고 그들의 믿음을 더 굳세게 세우는 것이 바로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럽은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걸 막으시고 그를 유럽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피어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학자가 그의 사도행전 주석인 The Acts of the Holy Spirit이라는 그 책에서 보니까 이를 가르쳐서 사도와 그의 동료들의 이중적 인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한편으로는 금지와 제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허용과 압박이 있었다 하는 거죠. 바울 일행은 아시아로 가는 것을 금지당했고 유럽으로 가는 것을 요청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아시아로 향하는 길에 대해서는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유럽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는 오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피어스는 이 같은 이중적 인도가 선교의 역사에 계속해서 있어왔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의 유명한 선교사였던 리빙스톤은 원래 중국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아프리카로 인도하셨어요. 또 인도의 유명한 선교사였던 윌리엄 캐리는 남태평양에 있는 폴리네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로 인도하셨어요. 또 버마, 지금 미얀마죠. 버마의 유명한 선교사였던 아도람 저드슨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는 원래 인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버마로, 미얀마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예는 우리 한국의 최초의 선교사였던 언더우드 선교사에게도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정확하게 140년 전,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에 인천 제물포항에 그 첫 발을 내디딘 언더우드 선교사는 원래 신학교 재학 때부터 인도를 마음에 품고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조선 땅에 파송할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북장로교, 미국 북장로교 해외 선교부의 소식을 들었는데 지망하는 선교사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언더우드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청빙 수락 편지를 보내려고 하고 있었는데 성령님이 그의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왜 조선에 가려고 하지 않느냐? 결국 그는 인도를 향한 마음도 한 교회 담임 목사 청빙도 다 내려놓고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조선 땅으로 온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인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당신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한 아주 귀한 영적인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애초에 2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1차 여행 때에 아시아 지역에서 믿기로 결단한 성도들을 돌보고 계속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출발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의 안디옥까지 갈 때는 순적하게 그 전도 양육 여행이 진행됐습니다. 근데 거기까지였어요. 성령께서 바울 일행을 이 아시아에서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셨다. 6절 보면 못하게 하시거늘, 이 못하게 하시거늘이라는 말은 반대하다, 금지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지금의 터키 중부 지역인 부르기아와 남부 갈라디아를 거쳐서 무시아까지 올라갑니다. 지도 다시 볼까요? 저기 올라가다가 지금 한번 빨간 줄이 한번 이렇게 돌죠. 그러니까 지금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의 안디오까지는 순적하게 잘 올라갔어요. 전도행이 진행이 됐죠. 근데 그 다음부터 계속 나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허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거를 이제 좀 헤맨 거죠. 헤맸다는 표현을 이렇게 이제 돌려놨는데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남쪽 그 사이를 거쳐서 올라가지요. 무시아까지 올라갔는데 가다가 오른쪽에 비두니아까지 넘어가려고 계획을 하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가로막혔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드로아까지 내려가는 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바울 일행은 성령께서 왜 그 전도여행을 막으시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아마 답답했겠죠. 결국 동북쪽으로 가는 길이 다 막히니까 그들은 비두니아의 반대 방향인 서쪽인 드로아까지 내려갑니다. 드로아는 터키 대륙과 유럽의 마게도니아, 그리스 북부 지역이죠. 그것을 잇는 연결하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은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유럽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고 순종하게 됩니다. 드로아 다시 볼까요? 예, 저희 드로아입니다. 저 드로아에서 배 타고 에게해를 건너가지고 네아폴리에 도착을 하고 네아폴리에서 조금 더 한 15km 넘어가면 빌립보가 나오는데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최초의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의 길을 막으시기도 한다 하는 사실을 이 내용을 통해 볼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길과 계획을 막으시는지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더 나아가 우리를 막는 것이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사탄의 방해인지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거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하고 섬길 때 그걸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탄은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방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린 그런 예를 사도행전 21장에서 볼 수 있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바울을 그의 제자들이 그 길을 가로막고 나서는 모습을 봅니다. 바울의 제자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하게 될 것을 알고서 울면서 가지 말자고 말립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나오는데 그때 바울도 흔들리죠. 울면서 올라가면 선생님 올라가면 결박당한다는데 가지 맙시다 라고 막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때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에 의하면 성령에 매여 bound in the spirit 그랬어요. 스피릿이 대문자입니다. 성령에 매여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게 하나님 뜻이었죠. 바울은 이후로 예루살렘까지 올라갔다가 로마로까지 가서 그 당시 전 세계 심장부인 로마에서 복음의 깃발을 꼽게 돼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이었죠. 그런데 사탄은 바울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우리의 가는 길을 방해하되 주로 외부적인 상황 혹은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가는 길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때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가는 길을 막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는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참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은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잠시 잠깐 우리의 길을 막는다는 사실이에요.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나 계획이 당신 보시기에 맞지 않고 또 우리의 욕심을 따라 하려고 할 때 그 길을 막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든지 그 길을 막으실 때에는 멈춰야 되고 그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방해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는 항상 결과적으로 나중에 뒤돌아보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방해와 하나님의 방해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에요. 사탄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방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로 우리의 길을 막기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울의 아시아에서의 전도의 길을 막으시고 그들을 드로아로 인도하시고 마침내 환상을 보여주셔서 유럽을 향한 최초의 열린 문을 열어주신 것을 통해서 이 사실,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때로 우리의 길을 막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히 알게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아시아의 전도길을 막으시고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어요. 첫째, 하나는 뭐냐 하면 바울은 북쪽으로 가는 길이 다 막힘으로 인해서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바울은 그의 평생의 동역자이고 큰 도움을 주었던 의사 누가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쪽으로 가는 모든 길을 막으시고 드로아로 가게 하셔서 그곳에서 바울의 사역에 마지막까지 동역했던 누가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본문을 보면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갔다. 여기 그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그들은 누구냐? 바울, 실라, 그리고 루스트라에서 합류했던 디모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그들은. 그런데 10절 보면 이 그들이 3인칭 복수대명사죠. 그들이 표현이 갑자기 우리가로 바뀌어요. 우리가. 1인칭 복수로 바뀝니다. 10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우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로 바뀝니다. 바울 일행을 가르치는 주어가 그들인데 바울, 실라, 디모데 그들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게 우리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후부터 사도행전의 마지막까지 이 바울 일행을 표현하는 말이 우리로 등장합니다. 그들에서 우리로 바뀌었어요. 이거 무슨 말일까요?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라고요? 누가죠? 누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바로 이 두로아에서부터 바울의 전도팀에 합류하게 됐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바울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다가 그들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그들이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 다음에는 여기서 우리가 자기도 포함됐어요. 우리가. 얘기는 뭐예요? 드로아에서부터 누가가 바울의 2차 전도여행에 합류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바울과 누가가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을 지키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누가는 드로아 출신이었고 거기에서 의사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바울의 일행을 드로아로 인도해서 거기서 의사 누가를 만나게 하시고 합류시킨 겁니다.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나? 그는 분명히 드로아에서의 바울의 복음을 전해 듣고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해 듣고 주의 제자가 돼서 바울의 평생 전도사역에 동참하게 된 겁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 의하면 그는 바울이 그의 일생 말년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황제의 법정에서 재판받을 때에도 유일하게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바울을 돕고 지켜주었던 사람이 누구냐? 누가였어요. 디모데 후서 4장 11절 바울이 말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누가 있다고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래서 네가 올 때에 디모데에게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려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면 노년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재판을 받고 있던 바울에게 누가는 얼마나 큰 위로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바울은 그 몸에 지병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 병이 무엇이었나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들은 말라리아였다 또는 심한 안질이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가장 많이 받아들여지는 의견이 간질병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병을 가리켜서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 육체의 가시라 그랬어요. 그 육체의 가시를 그래서 이걸 뽑아달라고 세 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기도하고 멈췄다가 아니고 3이라는 숫자는 완전 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주님의 대답은 뭐예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러니까 바울이 평생 몸에 어떤 병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지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가 순교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의사 누가를 붙여줬어요. 소위 말하면 오늘로 얘기는 주치의를 붙여주신 거예요. 바로 그 누가를 바울은 드로아에서 만났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누가를 드로아에 예비하시고 바울을 그곳으로 인도해서 만나게 하신 것이었죠. 만일 바울 일행이 북쪽 비두니아로 갔으면 바울은 평생 누가를 만날 수 없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북쪽으로 가려고 했던 바울 일행을 막으신 것은 바울을 더 좋은 길로 더 귀한 것으로 주시기 위한 주님의 은혜였던 것이었죠. 그다음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바울의 길을 막으신 것에는 더 넓고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유럽 선교를 향한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이었죠. 아마도 2차 여행 당시에 바울은 아시아, 지금 터키 서쪽에 그쪽이 복음 전도에 가장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의 안덕을 거쳐 서남쪽으로 내려와서 지도에 보면 선교학자들 그렇게 얘기해요. 라오디게아하고 에베소까지 가서 전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었을 거라고 바울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도 볼까요? 더베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의 안디옥. 그러니까 저기서 라오디게아로 가고 이쪽이 평지입니다. 그리고 에베소까지 가는 거. 그게 아시아 지역이죠. 거기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는 게 바울은. 그런데 예수 형이 허락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르기아 갈라디아 남쪽을 거쳐서 무시아로 가서 비두니아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예수 형이 허락지 않아서 결국은 드로아까지 올라갔다. 그러니까 원래 바울이 처음에 2차 전도여행을 갈 때는 1차 전도여행 코스를 역으로 올라가서 라오디게아를 거쳐서 에베소까지 가기를 원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막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아시아로 갈 수 있는 모든 길을 막으시고 또 북쪽으로 가는 길도 막으시고 바울 일행을 마침내 서북쪽의 항구 도시인 드로아로 인도하시고 그 마게도네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마침내 그들을 유럽으로 인도하셨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유럽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로마 제국과 유럽 대륙의 복음화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때로 우리의 살아가는 길에 장애물이 생기고 우리 인생의 계획이 무산되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우리는 결코 쉽게 좌절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인생의 처음과 나중을 아시는 주님,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어리석어서 때로는 욕심을 따라 어떤 일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조차도 당신의 손에 붙들려서 붙잡으시고 그것들을 당신의 도구로 삼으셔서 결국은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로 우리의 길을 막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열린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는 반드시 더 좋은 길, 열린 길을 허락하신다라는 말씀이죠. 바울 일행이 드로아에 도착했을 때 바로 그날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보입니다. 이 환상, 호라마라는 단어는 초자연적인 계시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인데 단순한 상상이나 혹은 착시현상이 아니라 시각적 명료함을 동반한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계시에 의하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유럽으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해달라는 것이었어요. 마게도냐는 지금 그리스의 북부 지역이죠. 그 지역 사람들이 복음을 목말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그가 서서 청했다 그랬는데 이 미완료 동사에 계속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계속해서 간청했다는 거죠. 이 마게도냐 사람이 누구였는가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들이 누가 자신을 의미한다 혹은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한다 뭐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해요. 그렇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다만 그는 흑암 가운데서 영적 갈급함 속에 살고 있던 마게도냐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대표적인 인물이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에 계속해서 서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은 한시라도 빨리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9절에 우리를 도우라, 이 도우라는 단어는 울음소리와 달리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문자적으로는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가다 그런 뜻입니다. 이는 마게도네 사람들이 실제로 울고 있었다라는 것보다는 빨리 와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절박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만큼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이,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필요로 해서 간절히 복음 듣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한쪽 문은 닫으시고 반대편 문을 활짝 열어서 바울 일행을 인도하신 겁니다. 아시아에서의 문을 닫으신 주님께서는 바다 건너 유럽의 선교의 문을 활짝 열고 계신 것이었죠. 그래서 애초에 바울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더 넓은 선교의 문으로 그를 인도하신 겁니다. 자, 보세요.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는 주님께서 아시아 지역, 지금 터키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죠. 2차 전도여행 때는 이제 아시아를 막으시고 유럽을 열어서 유럽 대륙까지 복음을 확장시키셨어요. 나중에 3차 전도여행을 보면 그 당시 세계 중심부였던 로마로, 그리고 마침내 땅끝이라고 하는 서바나까지 바울의 마음에 품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유럽 대륙에 선교의 문을 활짝 여시고 유럽을 복음화한 이 선교의 역사가 영국을 거쳐서 대서양을 건너 남북 아메리카로, 그리고 태평양을 건너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겁니다. 그게 지난 2000년의 선교의 역사고 교회 역사예요. 앞으로 복음의 이 큰 물결은 한국교회와 중국의 지하 가정교회를 통해서 오늘의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무슬림 세력이 있는 남아시아, 그리고 중동으로 넘어가고 마침내 예루살렘으로까지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주님 다시 오겠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 앞길에 장애물이 생기고 우리가 세운 계획이 무산될 때에 절대로 쉽게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 민족도 여전히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스러운 섭리의 손길 위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길이 까닭 없이 막히는 것 같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일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일진데 거기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 열린 문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에 전혀 예기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각종 장애물들이 우리의 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일진데 그것은 예수의 영이 우리 각자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드로아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다. 보세요. 이게 지금 제가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7절 보세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는데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우크 에이아스 이 말은 이 단어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에 빠지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실 때 쓰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럼 정확하게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정확하게 같은 단어. 그러니까 이 표현에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금지 속에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가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하는 것을 내가 허락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우리에게 금지하실 때에는 다른 것, 더 놀라운 것, 더 놀라운 신비스러운 역사를 지금 담고 있다. 그 말을 지금 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사건에서 이 단어가 사용된 걸 보면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데 이런 하나님의 금지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오묘한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의 나아가는 길의 한쪽을 막으실 때에는 다른 문을 우리에게 더 좋은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특별히 이 시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복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복음의 열린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우리도 이 선교의 대열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바울과 실라, 디모데, 누가는 주님의 이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순종했죠. 그들은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부르심으로 인정하고 믿었다 그 말이죠. 곧바로 순종했다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한쪽 문을 닫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신 광대한 열린 문인 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섭리의 인도하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10절 보면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믿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이 울음 섞인 호소는 바울과 그의 일행들에게만 주어졌다가 사라진 음성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 마게도냐 사람처럼 애절하게 외치는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학교에서, 직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먼저 들은 우리의 귀전에 이곳으로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그들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우리 모두에게 열리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해 손을 들고 도움을 청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성경학자 박윤선 목사님은 마게도냐 환상에 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호소는 온 인류가 울부짖는 부르짖음의 표본이다. 인류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외에는 아무런 도움을 받을 길이 없다.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도움만이 진정한 도움이다. 그 밖에 철학, 과학, 정치, 불교와 같은 종교, 기타 모든 것은 진정한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이런 것들은 물에 빠진 사람에게 썩은 줄을 던져주는 것과 같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없듯이 과학도, 정치도, 철학도, 재물도,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우리 지난주에 들었죠? 80년을 수도를 했던 고승이었던 성철스님, 그의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고백이 뭡니까? 우리는 구원이 없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에게 마지막에 절규하듯이 나는 인생을 잘못 살았다. 나는 지옥에 간다. 이게 80년을 수도했던 고승의 고백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그렇습니다. 과학도 정치도 철학도 재물도 어떤 종교도 사람들의 영혼을 위로해주거나 구해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저들 구원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예수사랑 금잔치에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저들을 주님께 인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복음의 광대한 열린 문을 통과해서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받고 전하는 복된 역사가 우리 주안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항상 닫힌 문과 열린 문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의 가는 길이 막힌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일진데 우리를 향한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